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존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한테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여기고 인정하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 흠잡기가 쉽고요,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뭐 또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또 따지고 보면 어딘가 치우치고 또 부족하고 또 어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사실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치우침이 없고 아주 순전해서 더러움이나 악이나 어떠한 조그마한 결함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티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남에게 소문 들은 것만 갖고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아주 퍽이나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전에 한국에서 자랄 때는 학교에서 그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학과를 통해서 쭉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도 클라스 채플, 저기 학년 채플, 전체 채플에서도 일주일에 몇 번씩 채플을 드려도 그것이 항상 학교 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또 교회에 봉사해서 뭐 해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를 많이 오히려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때 저희를 가르쳐 주신 그 성경 가르쳐 주시던 그 선생님이 그 처녀 할머니셨는데 너무나 그 우리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호감 있는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뭐랄까 싸운다든지 우리에게 뭐를 강압한다든지 무섭게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얼마만큼 그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부드러우신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지, 그 다른 지체들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그 모습,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고백할 때 오히려 저는 많이 놀랬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나중에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아닌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그분이 경험하시고 그분이 그 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많고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지으신 그 만물에 대해서 다스리시며 후대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뜻, 그 세심하신 배려, 그리고 그 돌보심, 그런 것은 오히려 참 이렇게 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뭔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니고 뭔가 은혜가 우리가 빚진 것 같이 하나님한테 뭘 갚아야 된다. 그리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암암리에 많은 지체들 속에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른네처럼 그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거를 받아 누림으로써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요,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기보다는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오히려 조건이 붙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짐이 이렇게 지워지는 듯한 그러한 그 지체들의 고백을 들을 때전참 많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에게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삶 속에서 그냥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그 주축을 이루었어요. 모든 계명이 사랑에서 정말 비롯되었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열매고 사랑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라면 또한 가지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도록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찬양하는 그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춰질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은 예배식의 어떠한 그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우리는 묵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찬양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 헌금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니까 대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물론 말씀,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정말 찬양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삶, 그리고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식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그것은 이때 저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찬양 사역자가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중고등부 할 때도 늘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리드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찬양 선교단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면서 자기들은 그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냥 너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라. 너의 삶 어느 곳에서도 너의 심령이 나를 높이고 너의 마음의 고백이 나를 노래하는 그러한 너의 삶을 살 때 내가 너에게 모든 악기를 하게 해주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새에게도 노래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지으신 대로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고 까마귀 소리는 시끄럽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색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대로의 삶 그리고 그 소리를 내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우리 목소리는 우리가 들어도 참 좋아요. 좋은 악기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 악기보다도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악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고 그 화답하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찬양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곡을 부른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동생이 그 찬양 CD를 녹음할 때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 해야 되잖아요. 보통 때 노래하는 것과 지금 녹음실에서 그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하면서 불러야 되는 것은 목소리의 상태나 여러 가지나 더 긴장하고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흥얼거리는 그것으로 마이크 앞에 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할 때나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혼자 찬양할 때나 마이크 앞에서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이크 앞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음악을 들을 CD를 통해서 들을 회중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 되심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고백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한 일이 있는데 항상 그 반주를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그 성가대원들에게 나눔을 한 것이 찬양은 연습이 없다. 성가대 연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연습이 없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늘 그 찬양이 뭐예요? 그냥 그 본 무대인 거예요. 시간시간이 우리가 누워서 찬양을 하나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나 남 앞에서 서서 찬양을 하나 똑같이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대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본 무대입니다. 근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고 크신 분입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높으신 분을 높으시다고 말하는 것은, 높으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분을 아름답다 얘기하고, 정말 선하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을, 아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선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우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남 앞에서 어떤 만들어진 자리에서 남이 써준 그 고백을 그냥 읽어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을 매일매일 그 자기 자리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보다 우리에게 마음의 반응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더 앞서고 더 강하게 나에게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정말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슬퍼요, 이게 왜 그래요, 뭐해요, 우리의 삶에서 내 육체가 느끼는, 나의 조그마한 이 머리가 나의 잣대에 올려져서 재는 그러한 내 그 생각이 반응하는 그 말이 고백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우물이 있으면은 쓴물과 단물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우물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며 비판하며 그리고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입내밀며 깨우뚱거리는 그러한 모든 시비와 원망의 얘기들, 그러한 것들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자연인으로서 육의 우물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거기에선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예요. 우리에게 단물이 나오는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출처, 샘물이, 우물이 우리 안에 이미 파져 있답니다. 와 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찬송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고,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총 중에 정말 큰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직접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 왜 유대교 때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레위 지파들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하나님 찬송 못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그 찬양대를 그 악기 하는 사람이랑 다 선택해서 그들이 그것을 그냥 사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사실 다 누구나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똑같이 가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나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은총인데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후에 이제 카톨릭이 생기면서 그 사제들이 특별히 또 레위지파처럼 높아져 버렸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직을 가졌다라는 것, 공평하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만 그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중개자는 오직 예수님뿐인데 그 예수님한테 또 가기 위해서 또 마리아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모든 회중들에게 그러니까 찬양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중 찬양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회중 찬양이 시작이 되고 악기들이 여러 가지 현대 악기들도 동원이 되게 되고요. 지금은 올겐이 굉장히 그 거룩한 악기처럼 보이지만은 올겐이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그 기계 음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사탄의 소리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것보다도 아마 더 큰 진통을 겪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나리아를 좋아하시고 까마귀의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고 사느냐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145편의 1절은 그 노래 우리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어서 참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다스림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지으신 그 법을 우린 지켜야 돼요. 좋은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편안하고요. 나쁜 왕이 있으면 폭군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위험에 처합니다. 나라 망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지시는 일이 없어요. 패하시는 일이 없어요. 늘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승리의 보장자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살리시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넘치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이 다 해주세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 중에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각 그 여러 기관이 있어서 각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회에는 뭐 계급 사회라 높낮이가 있지요. 왕이 높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총리가 있고 뭐 장관들이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처럼 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과장, 뭐 계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가 다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기에게 역할이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전기 공사하는 사람의 그 수고함과 일함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의 그 수고함과 그것이 없으면 우리 밥못 먹어요. 우리 사회 속에 수고하는 이런 모를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함을 통해서 나라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보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서로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각기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을 다 중요시 여기시고 그것에 소위 말하면 높낮이 귀천을 따지지는 않으셔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그 지어지는 교회 안에 그 건물로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각기가 배치된 곳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각기에 그 주신 배치 속에서 살리시는 대로 살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찬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속이 찬양의 자리예요. 나는 이곳이 싫습니다. 더 높은 곳을 가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서가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곳, 낮은 곳이 상관이 없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리고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과 동등대에 취하심을 버리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크게 되고 우리가 인간적인 계급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눈으로 볼때 높아지고 커지고 성공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학교 잘 들어가고 좋은 회사 가고 건강하고 어떠한 그 소위 말하면 성공 스토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배치하신 곳에 순종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기뻐하시는 발걸음이에요. 저는 그 아프간에 간 사람들,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참 우리 교회가 유행처럼 많은 곳에 단기 선교들을 보내서 참 많은 그 빈축을 받기도 하고 나라는 어려운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야 되냐? 국내도 도와줄 사람 많은데 하면서 많은 그 잡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간에서 간 사람들이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라면 인간이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고 길을 여셔서 보내신 것일 테니까. 그러면 좀더 지혜롭게,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위험한 곳에 가서 위험할 그 여지가 많은 곳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 왜 많은 교회의 그 순교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왜 위험하다고 할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 속에서 순교했냐? 그러나 그때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 치더라도 분명한 거는 그들의 피가 있고 그들의 순교가 있어서 지금의 기독교가 있지요. 편안한 것을 찾고 사회적으로 높아지려고 해서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을 했습니다. 로마 왕권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하나의 그 황제들을 위한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기독교는 부해졌지만 신앙은 부패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그 배치대로 그 모습대로 사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배치하는 거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내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주저 말고 순종해야 돼요. 더 이상 거기서 자꾸 생각하는 거는 의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유익을 취하려는 거 있나? 그건 내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깊대에 그 선한 이유를 붙이더라도 그 마음에 숨어 있는 거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정욕과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자기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배치예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찬송의 장소요. 그곳이 그들의 경배의 장소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답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고 유익되고 편하고 무엇인가 얻고자 했습니다. 빵을 얻고자 했고 병을 낫고자 했고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녀서 한자리 얻으려고 했어요. 아니 그 나라의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다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그 다음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왜?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죽이고 세상이 그 침뱉고 세상이 조롱하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빵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병고침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뿐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걸림돌이고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안다고 하고 자기들은 잘 믿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돌 맞는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왜 꼭 그래야 돼? 너만 잘 믿어? 너만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그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지요. 그리고 로마 경기장에서 횃불처럼 다 해서 그냥 불타 죽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한 거예요. 아프간에 간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지키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면 그들에게 돌 던지고 그들을 비판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너를 구원해 보라. 너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 하나 풀어주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그 가난하고 아프고 그 미움에 분노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간 그 사람들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꺼내지 못하면서 그게 선하냐? 그게 자비로우냐? 그게 하나님이냐?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 맞는 일 많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결국은 따돌림 받게 돼 있어요. 끼워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물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 다 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정말 그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에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려고 해요.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돌 던지는 것이고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건져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좀 빤해지면 다리 뻗을만 하면은 두리번거리고 세상 것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풍습에 쫓아갔습니다. 또 미신을 믿고 또 점쟁이들을 쫓아다니고 또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간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에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고 매일매일 그 만나가 내리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속에서도 간음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히지만 그 기가 막힌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그 위선적이고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 알고 있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섰다 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선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일이고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 사람은 위선자군 할 때는 나는 누구냐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아무 책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떡하셔요? 자신이 대신 감당해 주세요. 우리가 죄 진 거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고서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대신 짊어주시고 대신 침 뱉음 당하시고 대신 조롱 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복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한다는 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예요. 내 입술이 내가 그냥 지어진 찬송가를 복음 성가를 그냥 경배와 찬양을 매일매일 부른다가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높으시고 그분이 온전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잘 행하고 계심에 대한 신뢰고 고백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질서예요. 그분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는 자예요. 그분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나는 예배자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내가 정말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를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만물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죄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새 피조물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배치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관리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안식을 누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럴 때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그 만드신 대로 살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지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서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72년도 일본을 갔는데 그때는 일본 그 도쿄에 강이 세 개 흐르는데 그 강들이 다 오염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봐도 이렇게 빨래 그 거품 같은 것이 비누 거품 같은 것이 세탁기 위에 떠듯이 거기에 그렇게 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다시 물고기가 돌아오고 하는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망가뜨리는 건 잠깐이고요. 그걸 회복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요. 정말 강물에 오염된 그 것들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죄는 우리는 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마음, 그것은 찬양하는 마음. 나의 삶이 나의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내 욕심이나 내 정욕에 충족되고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새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정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내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그 내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요. 그분은 나를 전세계보다 귀하다 하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마음에 화답될 때 그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그 기이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그 기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그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누림이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나의 모든 것들아 그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라 찬양하라.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일생 어느 순간이든지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저희 아버지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그 고백들이 가사에 참 많잖아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주님만 구하리이다. 주님만 사랑하리이다. 주님만 따르리이다. 주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얘기가 내 삶에 이어지지 않냐고 삶의 고백이 되지 않냐고 요 때에 다만 노래가 되고 내 입술에 그냥 얄팍한 고백이 될 때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그러한 위선적인 우리의 종교인으로서의 회칠한 삶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눈물로 고백하세요. 아이, 아버지 그만 고백하셔도 될 것 같은데 노래하실 때마다 그걸 고백하세요. 노래하실 때마다 그게 찔림이 되고 그것이 비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지 못한 말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순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그 되어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주제에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히려 비춤받습니다. 아버지가 참 은혜 안에 계시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제일 감사하고 제일 하나님 찬양하고 제일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식구들 섬기고 기도하는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누가 봐도 아버지가 제일 낮은 자로서의 그 삶을 계속 사시는데 그런데도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찔림을 갖고 그리고 감사를 하세요.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낮아져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 우리 자신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높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없이 여기거나 아 그래 아버지는 정말 그러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보기에도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데도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얼만큼 더 높아져 있나 우리의 자신을 비춤받고요. 스스로 더 낮아지며 그리고 참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돼요. 더 높이게 돼요.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군림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춰지는 거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낮아져서 당연한 우린 비천한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없는 것과 같은 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낮아짐을 싫어할 때, 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실체를 계속 그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의와 부인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훈계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짐이나 어떠한 그 벌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춤받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판가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를 이미 나의 자녀로, 나의 기뻐하는 자로 받았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받으셨고 찬양하는 자로 받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주셨으니 내가 회중에게 나가서 선포하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며 그리고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요.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배자로 찬양자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복을 복으로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찬송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찬송의 말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누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드립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